오늘 7월 4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아홉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들과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목격한 이들에게 임한 경외함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도들에게 위임된 권한과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역사하심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성도님들의 협력하며 섬기는 노력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공동체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 사도들이나 장로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장로들을 포함한 교회 안의 모든 믿는 성도들 모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 홉교회에도 적용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 또는 부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리스도만을 향한 충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교회 또는 나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출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진실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예루살렘의 네 가지 특성에 비추어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자신을 맡기고 뜻을 합하여 그 가르침에 따르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다니는 교회 공동체에 한마음으로 속하는 것에 대하여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지만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제와 합심 기도에 헌신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드리지 않은 독립적 신자들입니다. 보편적 교회만을 믿으면서 어떤 한 지역 교회의 일부가 아닌 인류 역사상의 모든 성도들이 이루는 모임만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세워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라는 고백을 할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자신에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에 확신이 없으시는 분이나 또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의 영으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여 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아직 없으신 분들에게 Our Daily Bread라는 묵상집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몇년전 이전에 적군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풀려난 미군을 인터뷰하여 적들이 그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조사원들은 포로들이 독방에 갇히거나 자주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며 그들 동료들과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정신을 무너뜨렸으며 육체적인 결핍이나 고문으로는 그것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병사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소대의 긴밀한 유대와 전우회를 통해 가장 큰 힘을 얻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주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공동체의 경험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인내와 영적 성숙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마음으로 합쳐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쳐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과의 관계는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서의 신실함을 성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생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뭉치셨습니다.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44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승도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그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일반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었던 신분 계급에 따라 나누어지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또 종이나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했고 주민들은 그들의 계층에 따라 나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차별이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했고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만 교회 신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테이어의 그리스어 사전에서 44절의 믿음이라는 단어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다, 사실이라고 납득, 설득당하다, 신뢰하다, 확신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앞에 전후사정에 의해 어떠한 사실이 명백하게 믿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서 안에서 사용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내적 그리고 높은 특권과 영적인 법에 의해서 사람이 갖게 되는 확신과 신뢰를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믿는 것은 무엇을 얻거나 행하는 데 있어서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전달자들이나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기름부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거룩하신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찬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결합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 사전의 의미들을 염두에 두며 44절 본문 구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믿는다는 목적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해 이전 구절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문맥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3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임명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 해결책을 물어봤습니다. 38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첫 번째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다음으로 그들을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믿어야 하는 또 다른 대상으로 인도했습니다. 4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안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다음 생각으로 이끕니다. 41절 전반부에 말씀하기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자와 그들이 전한 말씀도 분리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42절 말씀에 그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전한 자들이었고 가르침은 그들이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전달자가 올바른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은 그들의 말씀에 그 말씀의 전달자들에게 선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연합되었다는 것에 관해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로부터 믿음의 본질에 관한 짧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전달자들에 의해 선포된 성경 속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세주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들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신실한 말씀의 전달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를 나타내는 단어를 헬라 원본으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처음 두 구장의 다른 구절들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과 2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1장 15절에서의 모인 무리는 2장 1절에서 한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표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면 한 곳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이 모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예배의 형태이며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습관과 방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함께 모이는 것은 모든 그들의 믿음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44절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아멘. 함께 모이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른 이들에게 쉽게 노출시킬 수 있었고 이것은 그들을 위험과 위협받는 가운데로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였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서로를 끌어당겨 함께 배우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많았으며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됨이 없이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소유와 물건들을 공유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44절과 45절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들로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신자들이 그러한 풍요로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전반부에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들 스스로 정한 목표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성실히 인내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사역의 구경꾼이나 방문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였습니다. 그들의 화합은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성례의식, 그리고 기도라는 그들 교회의 네 가지 특성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특성들 없이 그들의 하나됨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며 친교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로 결속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구경만 하는 관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44절 후반부와 45절 말씀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서로 교통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성도들에 의한 어떤 공동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행위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평범한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 행하기는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특별한 나눔의 정신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들이 회심함을 통해 생겨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개개인들이 공동체 안으로 통합되어 갔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교통함이란 그들이 나누었던 축복 앞에서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특별한 영적 축복의 친절하고 애정어린 공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가 서로 교통함을 경험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로 연합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됨은 성령님의 거듭남의 역사로 이루어진 신성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성도 간의 교통함이 모자라다라는 말은 곧 성도 간의 연합됨도 또한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통함은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공유하는 일종의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받아서 나누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그리고 육체적인 삶을 제공받았습니다. 영적 삶을 통해 우리는 영적 여정과 사역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육체적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 애정, 그리고 심지어 물질적인 것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그렇지 못한 이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 진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물질적 소유의 나눔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과 같이 성도들은 이미 다른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나누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44절 후반부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에서 common이라는 단어는 어떤 소유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나 서로 이익을 나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든 물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 대량 공동사업 또는 확장의 총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들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것으로 여기고 나누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산주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어떤 중앙 권력에 의해서 회중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때때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적인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일부 이념이 내세우는 것과 같은 평등한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나눔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행해졌습니다.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연대는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는 타고난 본능을 훨씬 뛰어넘어 가난한 이들을 긍휼함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빈곤했던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빈곤했던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과 수단들을 제공했던 모세의 율법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남에게 구걸하는 많은 거지들이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서 우러나왔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의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신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 같은 동기를 바탕으로 한 행위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많은 부유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많은 것을 내어놓았고 다른 이들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해외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구제하기 위해 감사헌금을 모아 전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들의 나눔의 행위는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팔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이 구제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고귀한 도움의 행위를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친절은 성령의 열매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필요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채워가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계속되었고 지속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양쪽 방면으로 은혜의 영을 증거합니다. 나누는 이들은 받는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야 하며 받는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받아야 합니다. 부유한 자들이 항상 부유한 것이 아니며 또 가난한 자들 또한 항상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어려운 형제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에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받는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의 친절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이처럼 베푸는 형제와 자매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성숙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궁핍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는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 열매들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회심은 그리스도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도 인도하여 줍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만약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단순히 기도하겠다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궁핍한 형제들과 나눔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나타내며 삶과 소유에 대한 관심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사 영생의 안목을 주시고 우리가 자주 노래하듯 이 땅의 것들은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빛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나만 주세요의 이기적인 마음은 베푸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도록 강요받지 않았지만 훨씬 더 좋은 이유로 인해 자신들의 소유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관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들 역시 관대하고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그들 또한 서로를 위해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힘에 넘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형제들과 나누기 위해 판 것은 소유와 재산이었습니다. 훈정역에서는 소유와 재산이라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재산과 물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아마도 소유를 가리키는 그리스어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반면에 재산을 가리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소유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종류의 소유물을 나눔의 목적을 위해 팔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렇다면 내 집들도 팔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다른 필요한 형제들을 위해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선행에 대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책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장 먼저 직계가족들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교도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실했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를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봉헌하였지만 자신들의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동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위선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필요를 돌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제가 집을 내놓아 팔고 우리는 홈리스가 돼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유물을 나누었던 일들이 한시적인 것이었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유물을 나누었던 것이 공산주의의 어떤 초석이라도 된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행해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물을 나누는 것이 어떤 거룩한 제도로나 혹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여김으로써 개인의 모든 소유물을 강제로 포기해야 하는 의무로 언급한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수익금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속히 돌아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선행이 왜 계속 지속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나눠야 합니까? 그것은 모두 우리의 인생의 철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삶의 방식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돈과 재산에 관한 우리의 관점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베품은 또한 희생적인 베품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소유물을 내어놓는 열쇠입니다. 부유한 자는 더 많이 나누고 궁핍한 자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나누고 베품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적인 나눔, 베품은 희생적인 베품을 의미하고 또 그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향해 긍휼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신앙 가운데 만난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은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옷을 수선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는 풍족하지 않지만 매년 호흡 교회가 모으는 그 기금에 3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매년 성경헌금을 하시는데 그 양이 그 금액이 호흡교회 전체 교회가 모으는 돈의 3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렇게 살고자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궁핍한 형제들을 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궁핍한 형제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발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계획을 짤 때 반드시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또한 계획을 짜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신명기 15장 11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치니라.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넓게 펼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인들이 행한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통받는 형제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약속된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기부자와 수용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서 저는 베푸는 이와 받는 이 모두 너그럽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더 간단히 말하였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품위와 감정을 해치지 않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며 그들은 거지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올바라야 합니다. 잘못된 태도로 그 베품을 하거나 나눌 경우에 그 받는 이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는 이들은 받는 이들의 궁핍함, 언행, 삶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러한 베품을 행하기도 합니다. 주는 자의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 받는 자들에게 그것이 짐이 될 수 있고 감정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받을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는 자의 태도는 은혜로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도 또한 그것을 나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받는 이들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제공자의 동기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 마음속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푸는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받는 이들은 그들의 필요로 인해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모임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변화받으며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성품은 참으로 하늘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건물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 자신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홉 교회를 이루며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것을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며 하늘의 상급 쌓임이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